오늘의 마태복음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46번입니다. 영광을 이루는 노정에 관한 다섯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마태복음은 역사의 책이 아니라 교리의 책입니다. 마태는 어떤 교리를 계시할 목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순서로 역사의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역사의 순서를 따라 기록되었으나 마태복음에 있는 사실들의 한계는 역사에 따른 것이 아닌 교리에 따른 것인데 이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왕국에 관한 교리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를 주의하지 않으며 교리적인 순서를 주의합니다. 15장에 손 씻는 것에 대하여 논쟁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을 먹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15장을 읽으면서 1절부터 20절과 21절부터 28절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들은 함께 나아갑니다. 본래의 성경 원전에는 단락이나 구절들이 없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두 부분들을 함께 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 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그분을 음식으로 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밖으로 손 씻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먹고 그분을 안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몇 번 우리의 손을 씻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플 것입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에는 씻음이 없고 더러운 개가 먹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손 씻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더럽든지 더럽지 않든지 그것은 그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배고픔이 만족되는가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좋다. 너는 나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너는 더러우니 먼저 다시는 씻고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외적인 씻음은 앞부분에 있었고 이 부분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먹는 문제를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주님에게 관심사는 외적인 실행들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더러움을 씻지 말고 오히려 안으로부터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안으로 깨끗해 될 수 있는가이며 안으로부터 깨끗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먹음에 의해서입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으로서 주님은 최고의 씻는 요소입니다. 그분이 음식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직, 곧 우리의 존재를 씻으십니다.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느니 내적인 씻음의 문제는 15장의 처음 두 부분들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대부분 손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들은 주로 밖에 씻음에 관하여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씻음이 아니라 내적인 씻음, 곧 생명과 본성 안에서의 씻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직 안으로, 심지어 그들의 그릇들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씻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외적인 손 씻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먹음으로써 오는 내적 씻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씻는 요소이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 예수께서 저를 안으로부터 깨끗해 하시기 위해 제 안으로 들어오고 계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내적 존재를 씻고 계시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외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적으로 깨끗해 되고 정결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안으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주여, 제 안으로 들어오소서. 저는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단지 죄와 세상을 미워할 뿐 아니라 또한 제 자신, 저의 천연적인 생명과 저의 천연적인 성격을 미워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성격에 의해 매우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더럽힘으로부터 깨끗해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히 주 예수를 먹으며 그분은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과 깨끗해 하는 요소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양심의 깊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을 믿을 때 심지어 우리가 정결케 되리라는 의도를 갖지 않았을 때에도 정결케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있는 한 우리는 안으로부터 정결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손을 씻음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씻음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세뇌한다고 거짓 송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뇌를 실행하지 않으며 우리 기질의 씻음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씻음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종종 다음과 같이 기도했음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주여, 저는 제가 여전히 너무나 천연적이고 너무나 많이 저의 기질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저의 기질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저는 당신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종의 씻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외적으로 우리의 손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를 먹음으로써 오는 내적인 씻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의 그러한 내적인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21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은 주 예수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게 하였으며 헤롯의 백성은 그분으로 하여금 빈 들로 떠나시게 했습니다. 15장 1절에서 예수를 엿보고 그분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배척하는 종교인들의 계속되는 괴롭힘은 하늘에 속한 왕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까지 그들을 더 멀리 떠나시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배척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게 했으며 헤롯의 배척은 그분으로 하여금 문명화된 도시들로부터 빈들로 가게 했으며 이제 종교인들에 의한 반대는 주님으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하며 이방 나라로 가시게까지 했습니다. 22절은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말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왕을 접촉할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이방의 한 약한 여자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 예수를 주로 다윗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주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그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인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합당했으나 그 여자에게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그렇게 부를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이 성가셨기 때문에 주님께 그녀를 보내어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지시하고 있었음을, 즉 주님께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여, 저 여자가 소리를 질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발 저 여자를 보내버리십시오. 여기서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서들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의 제자들에게서 한마디의 말도 취하시지 않았음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했을 때 주님은 항상 그것을 고려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치 않았을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원할 때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치 않을 때 주님은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자아나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살고 행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면 여기 두로와 시돈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만일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은 여전히 그를 굴복시키실 길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주 예수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으며 그들의 입은 닫혀졌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이때 그분은 이방 지방에 오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은혜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이 그분의 구원을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음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 이방 여인은 예수를 주라고 바르게 불렀고 그분께 경배했으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자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주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분의 모든 방문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왕의 사역은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9장과 12장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분은 자신을 의사, 신랑, 세첩, 새 포도주, 목자, 찬다윈, 더 큰 성전, 추수의 주인, 더 큰 요나, 더 큰 솔로몬으로 계시할 기회들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께 자신의 자녀의 떡으로 계시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그분을 신성한 인격인 주님으로 생각했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위대하고 위엄 있는 왕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그 여자에게 먹기에 좋은 작은 떡덩이로 계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떡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먹임으로써 그들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우리의 음식으로써 공급받으므로 그분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급으로 먹는 것이 왕국의 실지 안에서 왕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는 개들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을 때 그분이 이미 이 여인을 먹이기를 의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분이 이 여인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즉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인이 와서 그분께 부르짖었지만 그분은 처음에 잠잠하셨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벙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침묵하심은 그분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무언가를 하시어 그녀를 쫓아버리시기를 간청케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즉시 무언가를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기회를 잡아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왔을 때 그분은 자기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여인이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그분이 자녀들을 위한 떡으로 왔으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을 하나의 개로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주여 올수오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주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방의 개임을 시인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가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의 몫으로 상 밑에 부스러기가 되었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은 하늘에 속한 떡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녀를 위한 몫으로 오신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상 밑으로, 즉 이방 나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방인들을 위한 몫으로 부서진 부스러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방 여자가 깨달은 것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늘에 속한 왕이 그 여자의 믿음을 가상히 여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더러운 이방계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에게도 그들의 몫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개들의 몫은 자녀들의 몫처럼 상위에 있진 않습니다. 자녀의 몫은 상위에 있지만 개의 몫은 상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주여, 당신은 상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 아래, 즉 이방 나라에 계십니다. 당신은 제가 있는 바로 이곳에 계시며 당신은 자녀들이 있는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개들이 있는 상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리했고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이어서 28절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여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대했음을 가리키며 그녀의 믿음은 컸고 외관상의 상황을 이겼습니다. 저는 교리적인 문제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왜 주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손을 씻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이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개인 너에게도 몫이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느냐. 만일 내가 부스러기로서 나를 먹으려면 너는 씻어야 한다. 교리에 따르면 이 여자는 분명히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왜 그녀에게 그분을 먹기 전에 씻도록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주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분이 앞절들에서 밖으로 씻는 것을 손잡으신 것에 대해 반대로 행동하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먹는 문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유용합니다. 우리는 피를 제쳐놓고 어린 양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 부분에 먹는 문제를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 씻음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먹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신 목적으로 이를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계들처럼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먹을 권리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제한으로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께 와서 그분을 먹으십시오.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는 바뀌거나 깨끗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필요하며 저는 먹기 위하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제가 더러운 개일지라도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먹는 것은 일차적인 것이며 또한 모든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자기의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는 문제로 전환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사로서 왔으며 어떤 이방인도 치료할 수 없다. 나는 개들을 치료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떡으로서 왔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니 옳지 않다. 여인의 요청은 먹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밖에 씻음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내적인 먹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녀에게 먹는 문제를 연관시키셨습니다. 마태는 그의 교리적인 안배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병들었거나 약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내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밖의 씻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에게는 병고침이 필요치 않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나를 먹어야 하고 나는 사람들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기 위한 떡으로 써왔다. 나는 내 존재 안으로 내 조직과 세포와 신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구성 요소 안으로 들어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너는 나를 먹어야 한다. 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를 내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밖의 의식들이나 실행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은 밖의 실행들을 따르고 있으나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이 나라에 왔을 때 저는 하나의 부담, 곧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위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으로 오기 전에 결코 예수를 먹는 것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는 종교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밖으로 손을 씻는 것과 관계된 것이며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예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예수를 사역하기 위한 위임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반대와 공격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담대하다고 생각하여 어떤 이들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가? 우리는 이 나라의 최고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많은 학자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학위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부담을 주의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종교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르치거나 전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사역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여러분에게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더러운 개들로서 우리는 예수를 먹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는 상 위에 계시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상 아래 계시며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상에서 던져졌고 이제 그분은 이방세계 안에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더럽고 이방 개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개들인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이제 개들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떡이 상 위에 있었더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떡은 개들이 있는 상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그처럼 가까운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외적인 시스템에 대하여는 잊어버리고 주 예수를 먹어야 함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교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15장 29절부터 3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고침을 봅니다. 유대교의 배척 때문에 주님은 이방의 갈릴리에서 치료하는 비추로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려고 그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려하지 않으셨습니다. 15장의 기록은 교리적인 안배에 따라 병고침이 먹는 것 후에 옴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합당한 병고침은 내적인 먹음으로부터 옵니다. 영양학자들은 만일 어떤 이가 합당하게 먹는다면 그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은 합당치 않게 먹음으로부터 오지만 치료는 적절하고 합당하게 먹음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이 부분의 말씀에서 병고침에 대한 교리적인 요점입니다. 15장 32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4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빈들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굶겨보내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동안 길에서 배고프고 기진하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를 의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먹일 수 있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에 14장 15절부터 21절에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공과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눈을 환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풍성한 창고보다 나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36절은 말합니다. 떡 일곱 개와 그 생선들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만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분은 그것을 취하실 것이며 쪼개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만족함과 넘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주님의 축복하시는 손에 의해 증가되어 큰 무리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15장 32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단체적인 먹음을 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마태가 우리에게 거의 동일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번거롭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두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각각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인 것에 대한 기록의 목적은 우리는 영광으로 가는 우정 위에서 배척받은 우리의 왕을 따르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4,000명을 먹인 것에 대한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단지 더러운 개들로서 부스러기이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분을 먹기 바랍니다. 이 단체적인 먹음에서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떡과 남은 것들을 먹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개들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합당한 사람들로 그분을 단체적으로 먹습니다. 모든 교회의 집회는 단체적으로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러운 개들로서 왔으며 상 아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상 아래 있지 않으며 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상에 있으며 이것은 단체적인 먹음이요 완전한 먹음입니다. 온전한 떡이 구원받은 자들의 상 위에 있습니다.